아름다운 그대 속 작은 코너, 오늘은 신앙의 인물입니다. 이번 주 신앙의 인물은요, 한국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님이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이벽이라는 분은요, 천주교 서적을 이렇게 읽다가 자생적으로 신앙의 싹이 틔워지고 주변의 지인들을 전도하고 그러면서 조선의 천주교의 조직을 세워나간 인물이셨잖아요. 이벽이 전도해서 중국에 보내 세례를 받게 한 인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은 분으로 유명한 네, 바로 이승훈 님이 오늘 네, 신앙의 인물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승훈은 본은 평창, 아버지의 이름이 동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벽을 소개해드릴 때도 항상 이야기해드렸는데요. 본이라는 게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나오죠. 본을 평창에 두고 아버지는 동욱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었는데요. 이 이승훈의 외가가 좀 유명합니다. 이 가환의 누이가 어머니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가환이다 라고 하는 이 가환이라는 이분은요, 조선시대의 정조 때 인물이죠. 정말 유명한 천재입니다. 좀 이름이 생소하신가요? 유명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저술도 별로 없고 특별히 큰 지위에 오른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전무후무한 찾아보기 어려운 천재였다라고 전해집니다. 머리에 수백 권의 책이 통째로 이렇게 다 암기가 되어서 들어가 있고요. 어떤 이야기이든 그것이 뭐 수학이든 기하학이든 천문이든 어떠한 곳에서도 전혀 막힘이 없이 그 모든 것이 다 통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균관에서 공부할 당시에 정조가 불러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을 때 한 번도 막힌 곳이 없어서 장차 내가 크게 쓰겠다 이렇게 점 찍어 두었던 인물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분도 남인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아니었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뒤로 밀려나게 되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성향도 이렇게 권력 지향적인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재지만 조금 불우하게 살다가 가신 분인데요. 그분의 누이 동생이 이 이승훈의 어머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훈이라는 분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재주가 뛰어나다. 10살 때부터 글을 잘 지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요. 이렇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고 예, 천재 소리를 듣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분은 호는 만천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만천 이승훈 이렇게 많이 불립니다. 24살 때에 진사과에 급제를 하고 성균관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때 성균관에 있으면서 같이 있던 남인들의 이제 친구분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같이 공부하고 막 이랬던 분 중에 한 분이 네, 정약용 뭐 이런 분이고요. 이승훈과 정약용은 사돈 사이예요. 서로 이렇게 사돈 관계에 있는 분인데요. 이벽이라고 하는 분도 같이 이제 이 당시 같이 교류하던 네, 동문입니다. 같은 남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벽이라는 분이 이승훈을 전도한 겁니다. 그랬을 때 공교롭게 되어 이승훈의 아버지가 중국으로 사신으로 이제 갈 일이 생겼을 때 이 이벽이라는 분이 이승훈에게 달려와서 네,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 가서 세례를 꼭 받고 와라. 네, 이러면서 설득을 하죠. 물론 이승훈이라는 분이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이 이벽의 설득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제 결심을 하고 중국으로 갑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잘 이야기해서 가게 됐겠죠. 이 당시에는 중국의 개인의 그런 목적으로는 중국을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사신을 통해서 가지 않고는 참 가기가 어려운 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그 이벽이라는 분이 이승훈에게 이렇게 설득한 내용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네가 북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참으로 하늘이 우리에게 성교의 참된 뜻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천만 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좋은 기회이네. 이 교리만이 성현의 도이며 만물을 만들어낸 주인인 오직 하나뿐이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천주에게 봉사하는 참된 교이네. 이것을 빼놓으면 우리들은 아무 힘도 없어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어 마음을 가다듬을 수도 없고 만물을 연구하고 알아낼 수도 없네. 나라를 다스리는 요긴한 깨우침, 세상 살아나가는 표준, 천지의 만들어냄과 그 처음과 끝, 천체의 움직이는 법칙, 옳고 그르고 착하고 나쁨의 판단, 정신과 신체의 융합, 죄를 구원하고 천주의 죄를 구원하고자 천주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 탁신의 뜻, 죽은 후에 천당에 있어서의 영광과 행복, 그리고 지옥에 있어서의 징계와 형벌 등 이 모든 것이 이곳으로서 정하여지는 것이네. 이번에 자네가 북경으로 가게 된 것은 참으로 천주께서 우리의 이 작은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하고자 하시는 섭리이네. 필요하고 중요한 교리에 관한 책을 모두 가지고 돌아오게나. 인간이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이것이 달린 큰 문제가 자기 손에, 자네의 손에 매여 있으니 경솔히 행동하지 말고 몸가짐을 특히 주의하게나. 이벽은 이렇게 이승훈에게 가서 설득을 합니다. 이때까지 아직 교리서에 있어서는 그렇게 밝지 못했던 이승훈은 그 전까지는 천주교 책에 관한 어떤 하나님이라든지 또 예수님이라든지 또 메시아 이런 것에 대한 십계명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교리에 대해서 밝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이벽은 교리에 관한 중요함을 막 이야기하면서 네, 이승훈에게 그 교리서를 가지고 오고 오기를 세례를 꼭 받아서 그 교리를 다 그곳에 가서 공부해 오기를 이렇게 권합니다. 그랬을 때 이승훈은 이 이벽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더 본격적으로 천주교 서적을 열심히 읽게 되고요. 그러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아, 내가 맡은 바 나의 이 임무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승훈은 북경 천주교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교리를 익힌 후에 그라몽 신부로부터 이제 조선교회의 주춧돌이 되라라는 뜻에서 세례명을 베드로로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영세자가 되어 천주교 교리 서적과 십자가 또 그 이외에 또 많은 천주교 물건들과 네, 또 이제 책들을 많이 들고 귀국을 합니다. 귀국한 이후에요. 이벽은 외딴 곳에 집을 하나 얻습니다. 그래서 이승훈이 가지고 온 그 책들을 다 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 책들을 읽게 되죠. 연구하게 되고 이제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네, 묵상을 할 때 이벽은 이 책을 읽어가면서 자신의 혼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날로 강하여져서 마침내 천주께서 주신 이 선물을 널리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복받쳐 오르게 되었다 라고 네, 적혀 있습니다. 교리의 연구를 끝마친 이벽은 이 이승훈이 준 책으로 이제 모든 천주교에 관련된 어떤 자신의 그런 것으로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한 이후에 이제 밖으로 나오죠. 나오자마자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그 바로 찾아간 곳이 강학회입니다. 그곳에 가서 정약용, 정약종, 뭐 그 이외에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게 되는 거죠. 찾아가서 이 이벽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종교이며 진실되고 참된 도이다. 천주께서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로 하여금 세계를 구하고 죄를 보속하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천주의 명령이니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귀를 막을 수가 없다. 모름지기 천주교를 널리 전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야 한다. 라고 이런 말로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1785년 그 서울 명동에서 중인이었던 김범우 집에 이제 한국 최초의 천주교회가 창설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이 이승훈은 이곳에서 이제 교리서를 언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한 일종의 선교를 위해서 이제 언문으로 교리서를 번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배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을사추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노름판인 줄 알고 덮쳤는데 굉장히 비밀스러운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어서 모두 잡혀가서 이제 끌려가 조사를 받았던 천주교의 조직이 나라 관청에 처음으로 발각된 그 사건입니다. 을사추조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승훈도 이제 온 집안의 천주교인임이 드러납니다. 네, 이벽 같은 분은 이제 집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승훈은 이제 아버지의 굉장히 절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집안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 또 이벽과는 조금 다르게 마음이 좀 여렸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천주교 서적을 모두 불태우고 이제 서학을 배척하는 척사문을 또 짓고 하면서 배교를 합니다. 이제 이승훈은 이렇게 배교를 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마음을 돌리고 이승훈은 곧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신부의 역할을 본인이 맡아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고 또 다른 10명의 신부를 세우는 등 가성직 제도를 이끌면서 조선 천주교의 수장 역할을 맡아서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가성직 제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신부님이나 주교님이 아직 파송이 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런 제도를 잘 몰랐던 이제 세례를 받았던 이승훈님이 자신도 자신을 신부로 자기가 세우고 또 옆에 있는 교우들을 또 신부로 이렇게 세워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예배를 집도하고 이제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이제 하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요.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안 되겠다. 그 신부님이나 주교를 중국에서 모시고 와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모셔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내는 과정 중에 이승훈은 원래 진사과에 합격을 해서 벼슬길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던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천주교도로 발각이 되고 뭐 이런 일은 있었지만 배교했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평택 현감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관직에 나아가서 일을 하고 또 이어서 금부도사, 서부도사 이런 식으로 임명이 계속 되어 가던 중에 이제 진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나라 초대 기독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천주교인 윤지충이 어머니의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다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였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는 이제 신주 불태우고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온 나라를 발칵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 진산 사건으로 이제 큰 난리가 나면서 이승훈이 체포가 되고 이승훈도 이제 연류가 돼서 체포가 되고 서울로 소환이 돼서 신문을 당하고 이제 관직에서 이제 파직됩니다. 때 또 다시 배교를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환란이 오면 이승훈이라는 분은 이제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만 어쨌거나 연류가 되어 있었고 항상 이름이 그곳에서 연류가 되니까 이제 모든 관직을 내려놓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제 중국의 신부가 조선에 들어왔다는 것이 알려지고 수배령이 내어지고 다시 또 이승훈이라는 분은 또 잡혀가고 결국은 예산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십니다. 그 이후로는 천주교에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관여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 정조가 죽고 정순왕후가 섭정을 하게 되면서 정조가 키워놓았던 남인들을 숙청하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당쟁이죠. 신유박해가 시작됩니다. 남인들은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천주교인을 잡겠다, 이단과 사학의 무리를 없애겠다는 그 꼬투리로 남인들을, 연류가 되어 있는 모든 남인들을 잡아서 모두 죽이거나 귀향을 보냅니다. 당연히 남인의 거물들이 줄줄이 체포가 되고 연관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국문을 받고 이런 상황이니 이승훈도 당연히 체포가 됐겠죠. 유배지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1801년 7월 3일 서소문 내거리에서 45세의 나이로 이승훈님은 참수당하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영세자였고요. 한국 천주교회의 창설자 중에 한 분이셨던 이승훈은 1801년 신유박해로 이렇게 참수되기 직전 읊었던 한시가 있습니다. 달은 비록 서산에 지더라도 하늘에 남아있음과 같이 남이 비록 나에게 배교했다 말하더라도 내 신앙은 천주 안에 그대로 남아있고 물이 비록 연못 위로 치솟아도 그 연못 위에 온전히 남음같이 내 목숨을 앗아가도 나의 신앙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이승훈은 서대문 사거리에서 44살, 45살의 나이로 순교를 하십니다.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순교를 또 합니다. 이승훈의 아들 신규 그리고 손자 재의라는 분은요. 고종 3년에 병인 양요가 발생한 후에 천주교도의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 그 가운데서도 비밀리에 포교활동을 하다가 1868년 역시 서울 소서문 밖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후에 이승훈의 증손자 연구, 적구, 형제도 신미양요 때 재물포에서 증조부, 조부, 부친에 이어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승훈님까지 합쳐서 모두 3대에 5명의 순교자가 나온 집안입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배교와 회개를 반복했던 이승훈은 결국은 순교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떠났습니다. 이승훈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굉장히 박해가 심했던 그 시대를 살면서도 모두 순교를 개의치 않고 전도를 다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모두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승훈의 신앙이 자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승우님의 네,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그대의 작은 코너 신앙의 인물은 이승훈님 편이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라는 정말 그 무게를 감당하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천주교를 이끌어갔던 인물이십니다. 네, 결국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셨죠. 이렇게 초대 기독교사를 쭉 훑으면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또 한편 보게 됩니다. 항상 역사는 저희에게 물어보는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너희의 시대는 어떠한가? 너희의 신앙은 어떠한가? 라고 네, 묻습니다. 그 당시 목숨을 걸지 않으면 네, 지켜낼 수 없었던 신앙, 극심한 박해 속에 네, 지켜낸 신앙인들은 저희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너희의 시대는 어떠한가? 너희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저희는 사실 신부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화된 또 세상에 살고 있죠. 이제는 아무도 신앙으로 인해 내가 믿는 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숨쉬는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일편단심의 그 마음은 글쎄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과 그 일편단심이 지금 저희가 갖는 이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저희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을 발전시켰다. 신부의 시대를 살고 있는 너희는 어떠한가? 라고요. 네, 알죠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그분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의 사랑을, 나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요. 알지요? 네, 신앙의 인물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의 육적인 나쁜 근성들 다 빼내라고 이번 주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좀 들으면서 사실은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걸 지켜내고 정말 이걸 빼내야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겠구나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결심했습니다. 꼭 빼야지. 막 이렇게 절대 근성을 드러내지 않겠어. 바꿔버리고 말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과 저희 사이에 어떠한 걸림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저희는 없앨 것입니다. 주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RJ 이은영이었습니다.